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아멘. 자, 오늘 예수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사시면서 귀신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귀신. 요즘 한국에는 귀신이 활동을 못한답니다. 왜 못하냐면 귀신이 애들 놀래켜주려고 나타나면 애들이 핸드폰 보느라고 쳐다도 안 본대요. 가끔 이렇게 쳐다본 애들이 있으면 놀래지도 않고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이 대박 사건 그러면서 비디오 찍는데요. 또 귀신이 몰래 다니려고 해도 사방에 그 CCTV가 달려가지고 막 대시 블랙박스에, 뭐 그래서 귀신이 카메라를 피해 다닐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요즘 귀신들이 전략을 바꿨대요. 뭐로 바꿨냐면 사람들을 뭔가에 중독시키기로 바꿨답니다. 우리를 무엇인가 중독시키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삶이 무너져 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그의 삶을 회복하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탄은 우리를 중독시키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중독시키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이 폭풍이 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배 타고 건너셔서 이 반대편 거라사 땅이라는 곳에 이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폭풍을 뚫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 건너편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거라사라는 곳이었습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을 아시려면 우리가 데가볼리, 성경에 나오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아셔야 하는데요. 이 데가볼리가 뭐냐면 그리스 말로 데카라고 하면 10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라고 하면 도시라는 뜻입니다. 열 개 도시라는 뜻인데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요, 이 지역을 정복한 뒤에 이 지역에 로마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열 개의 도시인데 지도에 보시면 저 갈릴리 동쪽 편으로 데카폴리스라고 되어 있고 여러 도시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고 이 거라사라는 도시는 실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고요. 대단히 웅장합니다. 2000년 전에 만든 도시가 저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게 정말 대단하고, 그곳에 가면 로마식 건물이 있고 원형 극장이 있어서 로마식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한마디로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 사는, 외국인들 사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배경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그 도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 이 무덤은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부정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덤에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동네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잠시 귀신이 떠나가지고 정상일 때 이 사람을 이끌고 무덤으로 데려가고 쇠사슬로 묶어서 무덤에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죠. 이 사람에게 다시 귀신이 들어오면 그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고 맨손으로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맨손으로 쇠사슬을 끊었으니 그 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귀신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의 존재에도 그다지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중독시키기로 했지요. 뭔가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은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사탄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는 분하고 같이 카지노 구경을 가셨어요. 재밌어 보이는데 같이 간 사람이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땡겨보세요 라고 해서 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대박이 나버렸어요. 돈을 엄청 딴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도박의 재미에 빠져버렸습니다. 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맨 도박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중독이 됐는데 주일날 설교를 마치면 바로 카지노로 뛰어가셨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카지노와 도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끝내 이 목사님은 자기 돈 다 떨어지니까 교회 돈 가지고 와서 도박을 했고, 또 이분이 어느 신학교의 총장님이셨는데 신학교 돈까지 가지고 와서 도박을 해서 다 날렸어요. 얼마를 날렸냐면 66억, 6밀리언. 그래서 신학교가 문 닫을 위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분은 끝까지 자기가 도박 중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이분이 심지어 이 공금횡령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재판 받으면서도 카지노에 갔대요. 지금은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계십니다. 어느 도박 중독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중독인 것 같아서 찾아간 거예요.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나니까 의사가 펄쩍 뛰며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심각한 도박 중독이에요. 당장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 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도박 중독이 아닙니다. 제가 도박 중독이 아닌 거에 천불 걸겠습니다. 이분이 중독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은 심각한 중독입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 중독에서 벗어나는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귀신에 들렸고 내 삶이 무너져서 무덤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먹는 것에 중독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술, 담배에 중독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핸드폰에 중독되어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으로 헤매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중독되는 독특한 중독이 있대요.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중독인데 한국 사람들은 자식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삶의 목표를 자식으로 삼고 자식이 주는 기쁨에 빠져 사는 거죠. 저도 자식 키워봤지만 이거 중독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되면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끝내 부모하고 자식 사이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내 자식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마음으로 키우셔야 되고, 자식 키우는 목적은 떠나보내기 위해서 키운다, 이 마음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내가 평생 데리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키우면 이미 나는 자식에게 중독된 겁니다.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중독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하루도 그것 없이 살 수 없고 주변인을 괴롭게 한다면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도 그것 없이 살 수 없고 주변인을 괴롭게 한다면 중독이다. 주로 다른 사람의 입에서 당신 이거에 중독됐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 맞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그래봐야 그거 맞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망가졌고 주변 사람들 다 괴롭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이 밥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밥 중독은 아닌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내가 게임하는 것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게임 중독인 거예요. 지난 1월 31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미국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서 청소년들의 학부모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겪게 된 모든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그 누구도 겪어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페이스북이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을 타겟으로 삼아야 얘들이 자라서도 돈도 많이 쓰고 더 많이 사용하게 될 테니까요. 청소년들을 페이스북에 중독시키고 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청소년들끼리 따돌림하게 하고 심지어 저기 사진을 들고 온 부모님들이 계신데 저 사진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피해를 당했거나 심지어 자살한 아이들입니다. 그 괴롭힘에 못 이겨서 사탄은 더 이상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겁먹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뭔가에 중독시켜서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로 충만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라. 자, 28절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무덤에 가신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예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엎드렸어요. 그러고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안 가면 되지. 자기가 자기 발로 나와놓고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귀신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귀신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싶어서 이 사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살 수 있는 죄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이었고 어쩌면 이 동네에 자신의 가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버렸습니다. 무덤에 갖다 버렸고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 사람에게 갈 수도 있었고 이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이 사람을 포기하고 살았고 그냥 무덤에서 살며 더 이상 나오지 말아라 이 마음으로 포기해버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문제를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이름이 군대랍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귀신 하나도 괴로운데 여러 귀신이 들어왔으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귀신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기를 바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아멘. 자, 무저갱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무저갱은 그냥 지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무저갱은 귀신들이 가는 지옥이에요. 귀신들이 가는 지옥.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귀신들은 지옥을 좋아할 줄 알았더니만 귀신들도 지옥은 가고 싶어 하지 않네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귀신도 무서워서 안 가는 지옥을 우리가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서 모두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애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자, 귀신은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귀신들은 숙주, 호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꼭 어디엔가 붙어서 삽니다. 귀신은 무척 멀리 있는 것 같지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예상외로 사탄은 우리에게 무척 가까이 있습니다. 가끔은 내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귀신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문은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고 안에만 손잡이가 있어서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 돼지가 나오고 이스라엘은 무슨 돼지 떼가 나옵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팔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루살렘에는 돼지고기 파는 집이 생겼다라고 해요. 어느 중국 음식점에서 음식에 돼지를 넣고 요리한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가가지고 중국 음식점에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돼지를 싫어해요. 지금 이곳이 대가볼리 거라사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겁니다.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는 돼지가 아니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 즉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는 돼지였던 것이죠. 이 동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던져버리고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믿음이 없는 동네인 거예요.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갔고 돼지떼는 발작을 일으켜서 호수로 들어가서 다 같이 몰살해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 동네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았고 그 사람은 이제 동네 마을로 돌아가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동네에서 나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것보다 자기들이 받은 금전적인 피해가 더 컸던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돼지 목숨만도 못한 세상이었던 것이죠. 중독에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중독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채워나가려고, 내 마음에 허전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유튜브를 붙잡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허전함이 채워집니까? 오히려 더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허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채우고 나면 그 중독이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아이고, 젊은 친구들 운전하는 거 보면 겁나요. 친구랑 전화하면서 그러면서 텍스트도 해요. 그러면서 운전도 해요. 그러다가 사고를 내요. 여러 가지 일에 중독된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우리의 문제들을 고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기억하신 분들은 아재이십니다. 그 봉투에다가 육성회비 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육성회비. 그 뭐 초등학교가 무료교육이라고 했는데 육성회비라는 걸 걷었는데 저는 450원씩 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매달 내야 되는데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걸 못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돈 안 냈다고 몽둥이로 패셨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제 어린 나이에 아픈 것보다도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매를 맞으니까. 그때 제가 이를 갈고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나는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이 결심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죽어라고 공부해서 대학을 갔고 대학을 다니며 은혜 받아서 하나님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 신학교 가지 않고 직장 취직했어요. 그냥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그리고서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돈에 중독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될 용기가 없었습니다.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약속은 했지만 목사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분의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주셨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가 좋아서 목사를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해결납니다. 돈으로 충만하면 해결나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나의 문제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도움을 청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있지요. 밥만 굶는 금식이 금식은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내가 중독된 것들을 고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나쁜 습관을 바꾸고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중독을 주님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을 후회합니다. 답 없는 인생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음식과 나쁜 습관을 절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